오늘은 역대상 21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의 말씀, 다윗의 인구조사 그 본문과 평행 본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 흐름이 일치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지시하고 인구조사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세 가지의 심판 중에 하나였죠. 3일간의 그 전염병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 일이 중단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사무엘서의 평행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기록하면서 사탄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 인구조사의 그 기원이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 가운데 정욕이 있었겠죠. 또 죄를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이 가운데 유혹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 유혹을 통해서 이 다윗이 넘어가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포로기 이후에 주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주로 욥기에 자주 이렇게 등장하면서 수십 번 정도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욥기에 나타나는 사탄은 매우 지혜로운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섣불리 덤비지 않습니다. 가장 적절한 방법과 시기와 대상을 고려하여서 이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유혹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다윗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가장 그럴듯한 세속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합니다. 또 이것을 유혹하는 것이죠. 이 사탄은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자극하여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지역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명예욕이 싹틀 수 있는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고 자신을 높이고 싶은 강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욕망은 다윗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명예에 대한 시험이 주어진다면 나는 이길 수 있을 텐데, 나에게 돈에 대한 시험이 주어지면 이길 수 있을 텐데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얻게 되었을 때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사탄은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우리를 유혹합니다. 전혀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그럴듯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를 선동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취약한 부분들을 건드리는 것이죠. 때로는 매우 성경적인 것 같이 보이는 비진리로 유혹의 손길을 뻗칠 때가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지능적으로 접근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라면,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면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명예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물질과 부와 또 자신에게 있는 건강을 오히려 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약한 그 인생의 한계라는 것이죠. 모든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조차도 이런 유혹에 완전히 넘어갔었습니다. 가장 인류 가운데 가장 지혜로웠다고 이야기하는 솔로몬 역시 그도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죠. 보통 고대 사회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과세 때문에 하죠. 이 백성들의 그 재산을 세금을 통해서 받아들임을 통해서 국고를 든든히 하는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전쟁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 다윈 역시 칼을 뺄 만한 자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전쟁을 위한 목적으로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윈은 자신의 군사력을 확인한 후에 왕국의 영토를 더 확대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이 통치 후반기에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가 교만해져서 자기를 높이려 한 것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인구조사를 실시하여 전쟁을 향하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국력을 대내외적으로 가시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고자 했던 것이죠. 아울러 이것은 하나님 대신 군사력과 같은 인간적인 힘과 능력을 더 의지하려는 마음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였습니다. 힘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힘이 생기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힘과 권력과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원래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이렇게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기인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하신 땅을 전부 차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역대상 18장 6절과 1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예, 그것은 다윗 언약에 기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과들을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의 확증인 것이죠. 이 일은 다윗이 스스로 교만하게 여기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였어야 했지만 그는 자기의 힘으로 되어진 것인 양 교만해져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이러한 잘못을 범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에도 이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공 가운데 늘 패망의 인자가 함께하는 것이죠. 이 성공 뒤에 바로 패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모든 인간의 실존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다윗도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역대기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무엘서에는 다윗의 간음과 살인교사라는 엄청난 죄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에도 최고였던 다윗조차도 범죄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모두 연약하여서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인간 중에는 그 누구도 이렇게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 자신을 조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피상적으로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존이 되어서 날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상 21장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사무엘하 24장에는 이렇게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눈들에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는 이제까지 다윗의 신정왕국을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했던 역대기 저자의 그 기획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바세바의 간통과 그녀의 남편 우리아의 살해 사건과 다윗 가문의 안에 벌어졌던 피비린내라는 반역과 살해 사건들을 모두 삭제했던 것과는 다르게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의 죄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역대기 기자가 놓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대단히 강도 높게 다윗의 행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향과 다르게 다윗의 인구 조사를 강력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교만한 행위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윗왕의 개인적인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징계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그만치 7만 명이나 죽게 되는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역대상 21장 15절의 말씀 중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3일간의 이 재앙 기간을 단축하셔서 본래의 계획을 수정하십니다. 이런 과정 중에 오르단의 타작마당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것을 다윗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악을 행한 자가 바로 자신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간구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오르단의 이 타작마당 가운데 이 제단을 쌓도록 하시고 이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시는 것이죠. 예, 이것이 사무엘 하에서는요, 이 아라우나라는 이 또 명칭으로 이 바뀌게 됩니다. 예, 오르난이라는 그것은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아라우나라는 이름은 이 당시에 그가 여부스 족속이었습니다. 여부스식의 이름이 바로 아라우나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 장소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또 멜기세덱에게 또 이게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바치지 않습니까? 그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추측한다는 것이죠. 예, 여호와의 천사가 갓을 통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도록 회복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예, 다윗은 순종하여서 이 밭을 구입하게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로 임지하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천사가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재앙이 그치고 나중에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되는 것이죠. 죄범한 영혼을 용서하시고 다시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혹시라도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용서와 회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서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